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지금이라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바라는 여러분들에게 하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뒤가 조금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천사의 도시에서 왔어요.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날개가 있는 걸 잘 못 보실 것 같고 예, 2010년 이후에 우리 선교사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 내용들을 각 지역에서 올려서 전국 기도를 요청받았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 내용 속에서 보면 아프리카 지역에 계신 교인들을 불태워 죽이는 일들도 있었고 교회 예배당에 다 가두어 놓고 불을 놓고 마을 전체가 숙대가 되도록 만든 일들도 있고 지금 인도 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다 불에 태워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마음이 좀 무거워요. 종말이 바로 눈앞에 온 것 같기도 하고 2018년, 19년도에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요 우리 인도에서 사역하시던 분 중국에서 사역하시던 분들이 강제 출국을 당해서 국내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 해, 2019년 그 해만 23가정, 우리 교단만요. 그렇게 나오셨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늘 이제 앞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어 갑니다. 거기에다가 또 팬데믹이 와서 원치 않게 저도 하늘길이 막혀서 국내에 그 진료차 갔다가 묶여서 1년 반을 감옥차로 지냈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리고 교회를 방문도 못하고 그저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도 다 2년 동안 그러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제 숨을 죽이면서 침묵하면서 주님을 바라봤었는데 내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그 성서적인 질문 그 창세기에 하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많이 맴돌았었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하갈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잘 아실 텐데 그 아브라함이 자손을 얻기 위해서 부인 사라의 제안을 받아서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 후손을 이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임신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임신된 줄 알고 주인 사라를 좀 무시하고 방자하게 행했던 그 여인이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셨던 말씀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세상을 보면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행보가 지금 바로 의지할 데 없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가야 될지 모르는 지경에 와 있는 현실에 보면 하갈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또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한 의미도 있고 내가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쫓으며 무엇을 쫓아가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뭐냐 이런 질문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은 아마 크리스찬들에게 올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맞아 내가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말씀 속에 보면 읽었던 본문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종으로 선택받았다는 소명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내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성서적으로 보면 두 가지 얘기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 있던 어둠의 자식들, 죽음의 자식들, 사망의 자식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상당히 풍성하고 대단한 내용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 통해서 다 여러분들이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만도 이 땅에 영화롭기까지 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의 일꾼 혹은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있잖아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무슨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두 가지의 부름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아니, 맞아요, 사실은. 다 있는데, 어떤 분은 미리 알고 깨달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직 감이 잘 안 와서 기다리는 분도 있고, 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가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부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면서 사실은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두 가지를 바울 사도께서 오늘 전해준 그 말씀 속에서 같이 의미가 있고 복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부름을 통해서 목사로서의 삶을 중단하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이제 필리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일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잠시 제 과거를 조금 이제 돌아서 여러분에게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20세에 소명을 받았고 40세에 두 번째 소명을 받아서 사명자로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신학교를 졸업할 때 중국으로 가는 줄 알고 중국 선교사와 미팅을 했는데 그 만남이 잘 안 됐고, 포항 내려가서 부목사를 섬길 때 아프리카 가봉으로 간다고 선언했다가 그쪽에서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못 가게 됐어요. 세 번째는 새로운 목사님과 조우를 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나가야 될 환경이라서 베트남을 간다고 무조건 적었는데 주께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분을 통해서 필리핀이 어떠냐 해서 저희 가족들이 다 갔을 때가 1999년 2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세히 이렇게 묶어서 분류를 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 가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스탑,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와 스탑을 40년간, 아시죠? 시나이 반도에서 40년간 하셨어요. 고속도 잘 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중에 없죠? 있습니까? 고스톱, 그 고스톱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고와 스톱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 고와 스톱을 하는 가운데 그 200여만 명이 될 거라고 추정되는 그 사람들의 눈이 어디로 향하게 했느냐 하면 그 홀리 텐트,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거기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쳐다보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라는 것이 내가 뭘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성막 위의 구름과 때로는 불기둥이 그들에게 안내자요 또 가이드이고 같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그 불기둥과 구름은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에 그래요. 이런 오늘과 같은 삶에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도 있고 욕망도 있고 이루고자 하는 성취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공동으로 한 곳을 바라봐야 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 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양한 분들이 와 계세요. 공부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이민 와서 정착한 분도 계시고 또 은퇴하셔서 오신 분도 계시고 각자의 서로 다른 목표로 왔어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오신 분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성도들이 봐야 될 한 가지 그 표적과 같은 것은 타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에 전해 편주석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듯한 내용으로 이것을 편지로 보냈는데 거기 속에 자기의 그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얘기를 밝히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담대하게 하고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하겠다 하는 내용보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로 우리가 보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는 있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뭐 선교사 혹은 목사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자꾸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입체적으로. 옛날에는 선교사는 외국 전도 나가서 외국인들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국내 하시는 분들은 국내 목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국만 하더라도 3억이 넘는 인구의 대부분이 세계 그 여러 민족들이 와서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이미 마찬가지고 저희가 사는 동네도 필리핀 사람들이 인종이 많습니다. 사실은 다 인종이고 다 언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람 사는 섬이 800개 정도인데 옛날에 그 섬이 통합되기 전에는 언어가 한 200에서 300개 있었고요. 문자를 문법으로 만들어준 체계인 데가 한 60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고을을 넘어가고 한 섬을 넘어가면 사실은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다른 문화였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언어가 참 많아요. 엔젤시티 거기에 말이죠. 따갈록과 영어를 공용으로 하지만 빰빰과 주가 있어요. 그 언어를 쓰고 일루카노 언어라고 북쪽에서 내려와서 하는 언어가 있고요. 빵까시나어가 있어요. 그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산에는 아이타스 사람들이 사는 아이타스가 있고요. 산을 하나 넘어가면 잠발레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도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섞여서 살지만 다 외국인이에요. 문만 열면 나와 같은 동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외국인 같아 보여요,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선교라는 의미가 옛날에 외국 선교사들을, 뭐 외국 가는 선교사들 이렇게 했던 개념이 이제 모호해지고 바로 문 앞에서 선교라는 것을 수행하게 되는데 선교가 뭡니까? 임무잖아요. 임무.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사명, 그 임무잖아요. 그 임무를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 못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질문은 많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뭐 나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금 자비나 사업이나 꿈꾸는 것들이 물론 우선일 수 있습니다만 근데 진짜 우선이 그 위에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잘 안 보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분들이 아직 기도를 하면 빨리 하는 분은 1분 만에 끝나고요. 조금 오래 하는 분이 5분이면 끝나요. 그 기도를 제가 막 혼자서 30분 혹은 1시간 하면은 눈 뜨고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새벽 기도를 지난 고난 주일에 처음으로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기도를 저 혼자 막 열심히 할 때 저는 뭐 우리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따갈록으로도 하고 또 방언으로도 하고 이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만 돌아보면은 눈 딱 뜨고 우리 김길경 목사님 뭘 하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기도는 기다리는 거다. 무릎 꿇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혹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리는 대로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앞에서 한 시간을 주님 생각하면서 기다려 본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기다리면 그분의 말씀이 들릴 때가 옵니다. 기다리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이 문화에 젖어서요. 기도하라 그러면 화장창 열어 빨리 가버립니다. 대부분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듣는 얘기는 잘 못합니다. 저도 한때 그랬었어요. 젊을 때는. 그런데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 훈련을 자꾸 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데려갔을까? 금요일날 제가 선교 보고할 때 제 사역지가 빈민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4-5만 명 모이는 집단이 7천 가구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뭘 나눠주려고 해도 7천 가구 나눠주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쌀 1kg씩만 해도 7천 킬로를 줘야 되는데 뭘 생각을 못 하지. 뭐 교인 몇 분들 나눠주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참 뭘 물질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제가 찬송을 뭘 좋아하냐면 봄들의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 찬송을 마음속에서 늘 하면서 그 광야 사막에 하나님이 샘물을 흘러보내고 또 거기에 양쪽으로 나무가 자라고 물이 공급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이 되는 것 그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저 혼자서 밤에 있으면은 교회에서 잘 때면 그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고 그 부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자기가 무엇을 이루려고 꿈꾸는 것들이 많잖아요. 기업가나 비즈니스로 오신 분들은 하여튼 뭘 이루려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내보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앉아서 들으려고 할 때만 들려지는 거예요. 자,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 놓은 스케줄과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조인해서 일시킬 때 그때 이제 사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결코 순탄하거나 모든 일이 잘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이 현장에 갔을 때 저희 주변에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모르고 그냥 이 차를 끌고 온 데 그냥 드라이빙 하듯이 다닌 곳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어요. 사실은.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저에게 주의를 줬어요. 김선교사 함부로 다니지 마라. 왜요? 거기도 총을 자유로이 소유하고 있고요. 또 지역마다 그 신인민군이라고 표현하는 NPA라는 그룹 집단들이 점령하고 관할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는 어떤 지역은 우리 선배들 중에는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는 NPA 그 해당 지역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뭐 어려운 일이죠. 비밀리에 가서 선교하고 그렇게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잘 못했어요. 저는 그런 걸 모를 때 이리저리 막 다녔었지. 한참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제가 돕는 산지족 거기에도 그 선출직 동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두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켜요. 선출직 동장은 이제 정부의 하급직 관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도 관련을 가지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 NPA가 너무 그쪽에 많이 협조를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몇 번의 경고를 줍니다. 근데 안 주, 그것을 안 들으면 그 시체말로 목다 버립니다. 제 섬기는 그 교회가, 연결된 교회가 두 번이나 동장이 죽었어요. 그 이후.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부자들을 다니면서 그 봉투를 줍니다. 도네이션하고. 저희 마을에도 왔었어요. 제가 없을 때. 제 섬기는 첫 번째 교회에서. 현지 전도사가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재우라고. 두 그룹이 왔는데 한 15명 중 15명, 한 30명이 다 몰려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그 자도록 허락해주고 교회 헌금 몽땅 다 털어서 맛있는 것 해드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교회 한 차로 한 시간 반 거리 떨어져 있었던 곳이고 거기는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부자들 그리고 그분들에게 좀 고분고분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뭐 선교사로 해서 항상 뭐 다 좋거나 다 나쁘거나 그러진 않지만 제 앞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장마 때 길이 끊겨갖고 제 다리도 무너지고 해서 이렇게 우회도를 찾아갔는데 긴 사탕 수수밭이 있었어요. 그 물 흙덩이 그냥 계속 가는 웅덩이 속에 지나가는데 낮에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는. 밤에는 위험한 곳이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 거기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한국에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하시죠. 옛날에 그 보리밭. 보리밭은 그 무슨 은밀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필리핀은 사탕 수수밭에서 주로 사람도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도 뭐 이렇게 해요. 우리 그 가까이 있는 빌리지 근방에 이 갈대숲이 많았는데 그 바깥쪽으로 그곳이 새로 이제 그 빌리지로 만들어진다고 조성하면서 보니까 해골이 63구가 나왔습니다. 해골이 깜짝 놀랐죠. 근데 한국 같으면 막 감식을 하고 유전자 정보를 해서 누군가 이렇게 하겠지만 필리핀은 그걸 덮더라고요. 그냥 일했던 인물만 알고 소문으로 옮겨주고 그 밝히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60 몇 구의 해골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갈대가 사람 키가 보다 더 높은 2m 넘는 그 잘 보이지 않은 곳입니다. 어느 날 제가 두 번째 교회 갈 때 아내가 제 차 오른편에 타고 이제 그 사탕수수밭 사이로 있는 길로 쭉 가다 보니까 멀리서 제가 봤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고 뭐 있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면서 제 아내 눈을 가렸습니다. 보니까요, 그 어떤 사람의 허벅지 다리 하나가 또 모여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사람을 이렇게 사지로 나눠서 온대 이렇게 하고 목은 어디에 뒀는지 찾을 수 없었다 이러더라고요.그 상황이 뭐 이렇게 겉으로는 평화로운데 실제로는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줄 때 한 가지 일하는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꼭 빛을 발동할 때는 어둠을 이렇게 광조를 해서 그 어둠을 비치는 빛이 비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선함이 있는데 이 선함을 증명할 길이 없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악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와 악한 세력들이 따르기 마련이고 방해자로 나타납니다. 바로와 모세의 경우를 보시더라도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 여러분 이것은 good sign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믿음의 일을 하는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증거라고 믿어도 무방합니다. 주님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려 할 때는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꼭 태클을 거는 사람, 핍박을 하는 사람, 우리를 휘어잡고 흔드는 사람, 악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때 우리 속에 즐거워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실 것이다.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활동한다는 증거, 이런 일들은 굿사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 어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뭐 제가 많이 준비를 못하긴 했지만 종이는 많이 썼습니다. 한 대여섯 번 지우고 또 바꾸고 썼는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세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나는 거기에 포함 안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네. 나도 거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곧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동참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 저를 동참시켜 주십시오. 주의 일에 동참시켜 주십시오. 제 그 사역지 지금 있는 거기가 빈민촌이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거기는 그 한 4-5만 명이 막 바글바글 모여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 뭘 준비할 것도 없다. 누구든지 와보면 뭐든지 다 된다. 미용하는 사람 미용으로 뭐 풍선 불어서 오는 사람 하다 할 것이 없는 사람 와서 얼굴이라도 씻겨라. 뭐 뭐든지 다 괜찮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들이요. 긴요하게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 왜냐? 그분은 지금도 하실 일이 많은데 거기 헌신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타까워하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주의를 잘 하시고 계시지만 혹 아직도 동참하는 데 주저거리시는 분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잘 몰랐을 거예요. 각 분야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욕망을 내려놓으면 제가 들린다고 그러죠? 들립니다. 30분씩 1시간씩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면 그 음성이 들려와요. 제게도 여러 번 그런 것이 들려왔죠. 어려운 문제가 있던가 넘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기다리면 그분이 말씀하세요. 저에게 이런 말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길려라. 제가 그거 듣는데 평생에 많은 분들이 들었지만 눈물이 덜컥 나더라니까요. 때로는 그분이 와서 깨울 때도 있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음성 같은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하실 일이 분명히 많으시니까. 21세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예측을 못하고 이런데 여기 불려왔잖아요.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불려온 거예요. 하실 일이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일들의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확장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신앙이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하면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할 일과 인도하신 일들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경험을 했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내일을 잘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어디 의지할 곳이 없고 어디를 표적으로 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스러운 이 시대에 말이죠. 우리의 시선이 주의 시선이 머무른 곳에 함께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뒤에는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천군 천사들이 이 일을 진행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많은 이 때에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때로는 미련하고 둔한 저희들이지만 때로는 믿음의 눈들이 열리지 않아서 들리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소에 위해서 늘 안내하고 인도하였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의 일에 동참시켜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